어저께 주일날 허다한 증인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허다한 증인에 대한 좀더 이제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 내일은 또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건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그 다음에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요. 평범한 우리, 그러나 허다한 증인,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야기를 쭉 읽으면, 그 11장에 믿음의 조상이 17명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17 플러스 알파이긴 한데, 17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약술되어 있습니다. 좀 아브라함 이야기는 좀 많고, 모세 이야기는 좀 많지만, 사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한 줄밖에, 몇 단어밖에 안 되는 식으로도 설명이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은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 17명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한 방향으로 계속 설명하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가인의 동생이죠. 그 사람 성경에서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형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가 믿음의 행위로 옮겨졌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가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행위로 옮겨졌지만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살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다한 번밖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남에게 의해서 빼앗겼다면 그러면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 이야기의 첫 번째 아벨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의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사회의 기록이나 지금의 기록을 따져 보더라도 아주 의외의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동일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데 이름이 같습니다. 한쪽 에녹은 괴팍하고 못된 사람이라면 한쪽 에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요. 근데 승천 사유가 불분명해요, 사실은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나와 있는 얘기만 가지고 따져보면 에녹의 승천은 자식을 잘 낳아서 키웠다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게 우리로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믿음으로 따져볼 때도 좀 납득이 안 가죠. 아니, 뭐, 홍해를 가르든지, 엘리야처럼 갈멜산을 태우든지, 뭐, 이 정도는 해야 이렇게, 그래, 승천할 수 있겠다. 엘리야도 승천을 했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에녹은 자식을 키웠다는 이야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의 자식들이 나름 잘 되거든요. 믿음의 조상으로 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자식을 키우는 것만으로 승천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허다한 증인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가 에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좀더 이렇게 우리로 가까이 만들면요. 평범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벨은 살인당했고, 두 번째 에녹은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로 살았는데, 승천했다는 게 허다한 증인에 등장하는 1번, 2번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성경 자체에서 시작부터 의인이라고 딱 선을 걷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게 등장하는 인물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노아가 주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인물이었을까? 거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년 아주 꽉 차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원성을 듣기 시작하고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받았다고 그 노아 관련된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의인으로 살아왔고 의인으로 부름받아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여덟 식구 모두가 홍수 심판을 통과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의 일반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그는 외톨이였고 외롭고 쓸쓸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여론이나 유행과 무관하게 산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의 인물인데 허다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나쁘게 표현한다는 거 좀 염두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저처럼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노아 그냥 이러면 돼요 그냥.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좀 의문이 많아요 사실은. 또 나중에 노아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에 취해서 근데 그 성경의 표현이 취한다는 게 한 번 뭐 실수하거나 한 번 이렇게 취했다는 뜻이 아니라 알코올릭이 있을 정도의 취함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되게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인물인데 어디에 들어갔냐? 허다한 증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실패예요.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조카와 같이 떠나긴 했지만 그 떠난 여정은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신약은 표현해요. 그 걸음으로 어딜 가냐면 가나안에 가요. 그리고 가나안에 갔더니 그곳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더 남쪽, 더 남쪽, 더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가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참 힘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그 누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거죠, 이게. 아내 사라는 믿음의 조상 중에 열국의 어미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서 잉태하게 하고 너로 인해서 계보를 잇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비웃었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못한 게 잘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라가 잘한 게 많지만 생략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근데 그들도 허다한 증인이 된 거죠. 우유부단했고 무능했던 이삭, 또 사기꾼 야곱,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로 10명의 형을 감시하는 기형적인 형태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아주 그 가장 어리지만 가장 권력자로 살았던 요셉. 이런 분들이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또 어떨까요? 모세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뭐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80세 되기 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던 인물이에요. 물론 뭐 히브리서는 되게 이렇게 그 이쁘게 포장해 줍니다. 참 이분 대단한 분이야. 그 뭐야 외국 왕자로 살 수 있는 그걸 스스로 발로 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어 뭐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건 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자 살인자가 누구였냐? 모세였는데 모세 역시도 허다한 증인 중에 하나예요.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잖아요. 요즘 그 이렇게 여성 운동하는 분이 기생 창녀란 말 못 쓰게 해요.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가끔 저희 이제 남자 입장에서 헷갈리는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성경은 기생 창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직업이 그랬고 그가 자신이 운영하는 그 주막에 누가 오게 되냐면 열두 정탐꾼이 지나가게 되고 숨겨줄 상황이 되니까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성 벽에 있는 그 창문에 천을 떨어뜨려, 그 천을 걸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생으로서 허다한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기드온 같은 분은 뭐 뒤에 굉장한 활약들을 하지만 또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작할 때는요, 시작하는 장면에 보면요, 혼자 몰래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포도 타작 마당 안에 들어가서 자기 먹을 걸 이렇게 그 곡식을 타작하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도요, 제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달라고 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양털 바깥에 있을, 안에 있을 두 번이나 하죠, 이게. 그분도 허다한 증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바락은 굉장히 소심하게 기드온을 쫓아 일했던 사사였습니다. 또 삼손은요. 삼손이 허다한 증인이라고 괜찮으세요? 네? 별로 생각이 없으신데 저만 혼자 계속 따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삼손은 끝까지 잘못하다가, 끝까지 말썽 피우다가, 끝까지 성문제 일으키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한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그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가 살렸을 때 뭐 한 것보다 죽었을 때 하는 게 훨씬 많다. 그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건 하나밖에. 여러분, 입다는요. 입다라는 사사가 또 나옵니다. 입다는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말 실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일도 저지르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처음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신제자를 드리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그때? 딸이 나오죠, 딸이. 그래서 성경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은 입다 이 해석을 다르게 해요.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나중에 신전에 일하는 여인으로 갔다, 이렇게 완곡하게 해석하지만, 어쨌든 그런 실수가 있는 사람이 뭐냐? 허다한 증인이에요, 이게. 형들에게 밀려갖고 양치기로 살았던 다윗. 형들은 전쟁터 나갔지만 자기는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야, 너 거기서 놀지 말고 네 형들한테 가서 먹을 거 전달해 해서 먹을 거 가지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체를 능멸하고 있고 하나님을 능멸한 장면에 분노해가지고 뛰쳐나가서 물맷돌로 그를 물리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는 사울에게 미움받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헤브론의 왕으로 자리 잡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 될 때까지 다윗은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어요. 왕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자 밧세바 사건 이후로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특별히 뭘 못했냐면 자녀를 전혀 교육하지 못했어요. 자녀들 안에 진짜 피바람 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분도 허다한 증인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성경 인물 감별사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그런 모양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제일 괜찮은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기도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왜 17명의 이야기를 뭐 시간 들여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17명에게 벌어졌던 일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그들은 길게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옮겨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공통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별 볼 일 없다, 형편 없다, 너무 작다, 평범하다, 심지어 문제가 있다, 이방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막 들면서 이분들이 허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 이유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많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믿음을 행위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어떤 분은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믿음을 행위로 옮기는 일들을 한 게 이들의 공통점인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인데요. 아까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잖아요.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신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것 바로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실제 히브리서의 11장에 시작할 때 나온 내용이에요. 너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을 내가 그 성경의 입장에서, 히브리 저자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고 평범부터 아주 우수한 내용까지 이렇게 또는 평범 이하의 내용까지 다 섞여 있지만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을 행함으로 옮긴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단회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연속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전반기에, 어떤 사람은 후반기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의 어떤 위치는 평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대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관계없이 믿음을 행위로 옮기는 도전들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좀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 너희도 그래.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이전의 인물들을 영시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적들을 굉장히 위대하게만 보니까 그 위대한 내용 속에 갇혀서 그들을 제대로 못 보고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됐고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허다한 증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는 누구의 일이 굉장히 컸냐? 그 믿음 사람들의 일도 컸지만 누구의 일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이게요. 12장 1절에서 2절. 이건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키죠? 예수님을 등장시켜요.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뭔가를 해냈는데 근데 그 해낸 일에 꼭 포함돼야 될 일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두 방향성을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읽을 때 특별히 11장, 12장을 읽을 때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믿음대로 행한 어떤 흔적과 역사와 노력과 수고들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당신이 그들을 허다한 증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아 노아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내가 모세예요? 이런 이야기를 읽고 내가 쫓아가게요?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잘하고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이만큼 허다한 증인에 들어갔으니까 너희들은 거기다가 누구까지 있냐? 예수님까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그 증거에, 그 증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라고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어떤 성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공한 믿음의 영웅들을 놓고 거부감 같은 거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그 메시지에 보면 허다한 증인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요. 가로는 이제 그 설명을 해서 든 건데 믿음의 행위로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행위로 보여준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의 길이 된 거예요. 그 길은 개척해 가는 거였어요. 누구를 모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길을 믿음으로 개척해간 그 모든 사람이 누가 됐냐, 뭐가 됐냐, 허다한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밖으로 내던지고 부인하고 떠나지 않는 한, 버리지 않는 한, 붙어 있으려고 죄를 지었던 그렇지 않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이 그분 앞에 뭔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온 어떤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수고하고 도전한다면 분명한 건 우리 모두도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허다한 증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월 11일 날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공군 대위가 모는 비행기였는데 F5라고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지 한 50년 넘은 그런 비행기입니다. 저희 큰아들과 둘째가 전부 다 공군이거든요. 조종사는 아니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경계 근무수는 근무를 했던 하고 하나는 했고 하나는 하고 있는데 저는 육군 출신일 때는 공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군이 군인이야? 이렇게 해서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아이들이 거기 가니까 관심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갑자기 막 뒤져보고 확인하고 아마 저희 아내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올해 초에 비행기가 한 대 떨어졌어요. 29살의 대위가 죽었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50년 된 낡은 비행기가 기체 결함으로 떨어졌나 보다. 참 안 됐다. 아유, 그 젊은 조종사 어떡하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내용을 좀 더 알게 됐어요. 또 어저께도 어떤 분이 글을 올리신 걸 제가 보면서 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처음에 이륙하고 난 다음에 엔진에 화재등이 켜졌어요. 그러면 비상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비행기는 탈출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좌석과 비행기를 분리시켜 버리면 비행기는 떨어지고 본인은 안전하게 한쪽으로 낙하산 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군 조종사들이 그때 고민한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빠져나가고 나는 사는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도시에 떨어지고 마을에 떨어지고 집에 떨어지면 민가에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게 죽는 거잖아요. 사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공군 조종사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것 때문에 더 시간을 거기서 버티고 더 안전한 쪽으로 비행기를 몰려고 애쓰고 그리고 위험한 때까지 그 탈출하기 아주 적절한 시간을 지나서까지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 조종사도 그랬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종기를 놓지 않고 회피 비행이라는 걸 한대요. 위험이 직감되지만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야산 또는 저수지 이런 데 바다 이런 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29살 조종사가 이 정도의 선택을 한다면 그분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사실은 이 조종사보다 못한 면이 있는 분들이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분보다 못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9살밖에 안 된 이 조종사는 그런 것을, 그런 위험을, 그런 위기를 본인이 자초해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알려졌지만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그 가문은요, 11명이 장교 출신입니다. 군인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뭔가 훈련돼 있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됐고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 혼자 살아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 국민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결정들을 한 거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분은 1계급 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령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29살 청년이 그 정도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 공군조정소로의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지켜야 되고 국민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무기체를 운영해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가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믿음이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이 없는 분들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에게는 그게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시키더라도 다른 사람들, 특별히 국민들에게는 피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해낸 거죠. 여러분, 이분은 허다한 증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렇지 이렇게 의롭지 못하지만 막판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주 변함없이 남자 두 명, 여자 세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 어르신이 등록을 했어요. 물론 그 부인이 그 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80세가 넘은 분인데 남자분이 아내가 오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은 참 흔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예배당에 나오면 제일 앞에 앉아요. 아내와 함께. 그리고 한참 동안 같이 예수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노인이시니까 이제 노인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분이 정말 힘겹게 예배당에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더 이상 예배당에 나오기 좀 어렵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예배당 차에서 찻길에서 예배당을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이렇게 그 비탈길이 심한데 계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신은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된 거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 계단을 교인들과 함께 전부 다 휠체어 밀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전부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꾸고 나서 보니까 그 어르신은 더 쇠약해진 거예요. 이제는 아예 나오기도 힘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자식들을 불렀어요. 자식이 서울에 있었고 제주에 있었고 외국에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모두를 들어오게 집에 오게 해서 본인이 평상시에 손으로 기록한 유언장에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장례가 지난 주간에 있었고 그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여섯 명 교인 중에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허전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여 명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여기 한 분 계셨거든요. 지금은 14배 부흥한 것 같은데요. 그런 개념이에요. 5명에 1명 이런 개념이 이게 뭐 그냥 별 변화 그게 아니라 목사 입장에서 교인 입장에서는요 진짜 굉장히 큰 인원인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장례 치르고 왔잖아요. 이제 주일을 맞이했으니까 5명이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목사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돌아가신 분의 자제분들이 손주들이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거 바라지 않으시고 세 자녀 모두 다, 그 가정 모두 다 예수 믿기를 원하셨대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이번 주일 예배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래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 어르신은 허다한 증인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뭐 결정할 건 권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믿음의 조상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어르신의 짧지 않은 신앙생활, 짧은 신앙생활,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해될까요?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돼. 나처럼 늦게 믿지 말고 일찍 믿어. 그 말 한마디 믿고 그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할아버지가 원하는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맡겨진 인생을 살겠죠.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를 믿을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족적을 남기고 떠난 이 어르신, 저는 분명히 허다한 증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교회 목사님의 소감이에요. 여러분 한번 길지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면 뭘 읽으라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제가 떠듬떠듬 읽어서 그래요. 제가 약간 눈이 이상해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는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을 때 보면 엉뚱한 거 읽잖아요. 제 눈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이분 그 교회 목사님의 소감이에요. 그분을 떠나보내고 그의 가족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간 다음에 저녁에 혼자 아 이런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보자고 이 자리에서 30년을 보낸 모양입니다. 노인 몇 사람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던 것이 그냥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생각으로 제일 하였습니다. 목사로서 먼저 가신 그분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도 참 이렇게 너무 저한테 좋은 도전을 줬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 오늘은 두 명 나왔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속으로 마음속에 300명은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때도 있거든요. 속사정 속으로는. 우리 그래도 옛날에 저쪽에서 모일 때는 한 예배실에 막 150명, 170명, 많게는 200명까지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교회인데 지금 어디 계세요? 이런 거 막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 이야기를 쭉 읽고 마음속에 굉장히 죄송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5명 교인했다가 6명 됐는데 그분이 몸이 쇠약해서 가파른 계단을 오를 수 없어서 못 나오겠다는 말을 하고 교회를 나간 이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거기서 목회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보려고 여기 있었나 보다고.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지키게 했나 보다고. 그래서 자기는 족하다고. 저는 이분도 허다한 증인. 되게 상석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석에. 제가 왜 어저께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조상 얘기하면 다들 그들보다 우리가 열등해가지고 그들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답답함들을 제가 듣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모세같이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돼요? 아니요. 아까 비행기에 돌아가신 그 소령처럼은 될 수 없을지 몰라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 희생하는 그런 결정을 할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안 오겠죠,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길들을 행위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노력들을 해온 적이 있고 해갈 마음이 있다면 분명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허다한 증인의 대열에 참여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도함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쓸데없는 자존감은 문제지만, 자신감은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눌려 지낼 필요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잘하고 계시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고, 실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노력들 안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대열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런 자신감, 저는 긍정의 힘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기서는 그런 힘들이 좀 생기셔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삼손처럼 힘은 세지 않지만 삼손처럼 믿지는 않았잖아요. 삼손처럼 믿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삼손은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아직 막판에 오지도 않았고 반대로 막판 이전에 이미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을 잊어먹었다 또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일어서려고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실되게 두드렸던 그 메시지 때문에 괴로워도 하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허다한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먼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평범한 우리가 허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자리로 가시길, 결국은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우리는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더 세고 더 잘하고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합니다. 좀 평범하고 때로는 좀 게으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더 중요한데 더 큰 일 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스텝이 꼬이고 방향이 흐려지는 것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너무 하찮은 영역에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였던 분들도 많습니다. 처음엔 잘했다가도 끝에는 너무 못하거나 처음엔 너무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점점 나아지거나 정말 초지일관 하나님을 헷갈리게 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뉘를 끼치는 삶을 살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 상황,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힘들과 상관없이 그들이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이 떠나겠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던 하나님이심을 저희에게 보여준 겁니다. 허다한 증인은 그래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기에 허다한 증인의 반열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믿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증인다운 삶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펼치는 주님의 나라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